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평안하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인 7년 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베를린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알리는 95개 항목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라고 하는 일종의 속죄 증명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실상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황이나 몇몇 사람들의 막대한 이권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짓든지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사는 순간에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구원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잘못된 타락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그 주보 교회 소식에도 게재를 했지만 종교개혁에는 5대 정신이 있는데 영어로 Five Solas라고 그럽니다. Solas는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개의 주장을 하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성경이 금지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 속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고 정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 전쟁이나 환경에서 오는 고난, 또 어떤 고난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세상의 흐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로마군에게 체포되었습니까? 왜 열성적인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왜 지독히 열성적인 유대인 열성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교의 주장,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곁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여러분 모두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어두운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그날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보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 보통 고난을 가리켜서 또 어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비유해서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는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밤이 아니라 소망의 밤으로 바꿔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묶은 것을 끌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깜짝 놀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놀라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서 남모르게 울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싫어서 피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려서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그 어두운 밤을 소망이 넘치는 밤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자로 쓸개 담자와 큰 대자를 써서 쓸개를 크게 하라. 다른 말로 해서 용감하라.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자녀인 사도 바울을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주의 명령대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0명의 자객들이 독한 마음을 품고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공회 장소로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요새에서 사도 바울을 꺼내서 그 호위병을 붙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그 자객들이 기습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기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준비해서 그 밤중에 급하게 바울을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서 바울이 해를 받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마르틴 루터에게도 일어났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책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했고 강의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서 1521년 4월 17일 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보름석 회의라고 하는 그런 종교 회의로 그를 소환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대표했던 주교가 루터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 책들을 지었소. 그리고 그 주장 속에서 혹시 철회할 것이 있지는 않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열심히 여태까지 종교개혁을 주장했지만 로마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의 그 실천하는 행동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철회하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파문시키거나 죽이겠소라고 하는 위협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는 예, 제가 그 책들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철회할 것이 있지 않느냐, 취소할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주장하면서 제가 어떤 위협도 감수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외쳐야 됩니까?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이나 그리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와 로마 교황청 대표자는 그를 파문했어요. 추방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도 루터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루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산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 그 비텐베르크와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이, 영주가 루터를 보호를 했어요. 제가 그 비텐베르크의 그 루터가 사역했던 교회, 성교회, 종교개혁 일으켰던 교회, 그리고 루터의 집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많은 후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모르게 루터를 비밀리에 납치 형식을 빌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몰래 숨겨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보호를 했습니다. 거기서 9개월 동안 지내면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어떤 일반 평민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독일어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그 성경을 번역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살게 됩니다. 자,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셔서 말씀을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는 겁니다. 인생에 자신이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유대인들과 할례주의자들이 어떤 신앙에 큰 방해가 되었다면 또 중세 마르틴 루터 시대에는 면제부 판매나 종교적인 타락이 신앙을 위협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어떤 문화나 타락된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파고듭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태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어요. 언젠가는 통과되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때 유럽에 갔을 때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여자와 여자가 전철 자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앉아서 이렇게 또 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앉은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여자와 여자끼리 막 뽀뽀하고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어디 있느냐. 또 어떤 전철, 또 거기도 그 전철인데 남자와 남자가 손을 이렇게 끼는 게 껴안는데 이렇게 둘이 막 연인처럼 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친구가 잠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여자가 여자를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의 자유고 이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것을 제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굉장히 근사한 법률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올렸던 그 법률 조항문을 보면은 성에 대해서 특별히 성을 강조했어요. 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알 수 없는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일부 외국의 국가, 미국 같은 데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어떤 성적인 표시에 할 때 남성, 여성 그리고 유동하는 성, 섹스 인플루이드 이거 뭐냐면 유동하는 성, 나는 아침에는 내 몸은 남자지만 아침에는 남자로 생각했다가 저녁에는 여자로 생각하니까 난 저녁에는 여자야. 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을지 그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동성애도 괜찮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도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직 미성년자도 나 부모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어요 하면 부모님이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리면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남자가, 이거 한 가지 극단적인 예지만 남자가 자신이 나는 여성이야 라고 외치면서 목욕탕에 들어갈 때 여탕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항의하면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내 성적 취향권을 차별했습니까? 차별했습니다라고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며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말세의 잘못된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면서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기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이걸 설교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종교를 강요해서 그 사람의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이 차별합니까? 라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성도가 한 900만 명 정도 됐는데 한국교회가 오늘 교회나 또는 그 서울 시내 광장에 함께 모여서 광장에서 한번 한 100만 명 정도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800만 명은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에 하나님 관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법이 정말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정부나 어떤 사회에 시위를 하거나 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또 이 행위에 어떤 누구를 원수시하고 누구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바르게 진행되어서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뭐 전국에서 뭐 교회가 모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나머지 대다수 교회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문화가 세워지고 잘못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타락한 문화가 법률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절망을 소망이 넘치는 밤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민족,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